에스겔 네 번째 시간, 바스쿤, 에스겔, 바스쿤 크리스천.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또 24절에서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 가까운 친구가 있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취미 생활에 너무 몰두해서 그런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같이 건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정문에서 문지기가 내보내주질 않아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건물 임대료가 많이 밀려있던가 아니면 어떤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빚일까요? 우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여기저기 비상구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붙잡혀서 그 건물 지하실로 끌려갑니다. 그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도시 같기도 하고 기차역 같기도 하고 대기소 같기도 한데 부쩍 넓었습니다. 또 방들도 많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그냥 오물로 덮여 있는데 아예 그 어수선하고 그 냄새나고 그 더럽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한동안 그곳에서 지내다가 저 위를 보니까 그곳을 탈출하는 그 기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카 같은 거 타고 올라가는데 다시 붙잡혀 옵니다. 주님 구해주세요. 우리 에스겔 첫 시간에 에스겔이 자기가 본 환상을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맨 구리 같고라고 하는데 저도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도시 같고 기차 같은 것 타고 타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에스겔도 그렇지만 저도 역시 처음 보는 것들을 설명하려니까 너무 같다는 말밖에 못합니다. 자 이제 주님 구해주세요! 부르짖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꿈에서 깨어납니다.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아주 더럽고 끔찍한 악몽입니다. 제가 그 순간 깨닫는 것이 건물은 이 세상이고 이 친구는 하나님한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세상 밑에 있는 지하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음부라고 표시했습니다. 음부로 끌려간다는 경고로 느껴져서 제가 이 꿈을 친구한테 엄숙하게 통보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대답이 뭘까요? 개꿈 꾸고 사람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하는 자기 아내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래요. 제가 이런 부탁 들어줬을까요? 저는 그 친구 아내한테 알리고 저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의 책임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 꿈을 들었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면 좋지만은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그런 걸까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 중에 하나일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제 꿈에도 답이 있고요.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 영어로 워치맨, 원어로는 초패, 먼 곳을 응시하는 자, 망을 보는 자, 산 위나 감옥 또는 성벽의 높은 망대나 탑 같은 데 서서 도적이나 적군이 침패한지를 살피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알리는 보초죠. 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이 사탄의 기습 공격을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인데 에스겔처럼 우리 크리스찬도 세상에 잡혀있는 세상 사람에게 파견된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오늘 설교입니다. 자, 파수꾼은 세상을 침투하는 어둠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직분이에요. 파수꾼 크리스찬의 사명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인데 또 질문이 생깁니다. 파수꾼이 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알려줘도 사람들이 계속 잠을 잔다면은 제 친구한테 내가 내 꿈이 이랬는데 개꿈 꾸지 말라 이러면 파수꾼 혼자서 침입한 적들을 다 물리칠 수는 없는데 이건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파수꾼의 임무와 책임 한계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자,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말씀을 전한다면은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파수꾼은 책임이 없다. 죽지 않는다. 파수꾼에는 잘못이 없다. You are not responsible, not guilty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자기의 임무를 소홀히 해서 말씀 전하기를 게으리하면 어떨까요? 3장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오. 네, You are guilty. 아,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기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각 개인별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구원받는다고 나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각 개인의 개인별로 책임지는 건데 왜 다른 사람의 불신앙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가? 구원의 연대 책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네, 군대에서는 단체 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시작부터 구원의 공동체 개념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함을 받은 민족을 자부하는 유태인들이 태어난 아기에게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이유가 갓 태어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성실하게 키우겠다는 약속에 근거합니다. 누구의 약속? 부모나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님 백성으로 키우지 못한 책임은 부모나 공동체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할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이에요. 개인의 믿음을 강조하는 침례교가 있습니다. 자유로 고백할 신앙이 형성되지 않은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데 맞는 것도 같죠. 근데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연대성을 강구한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침례교가 세례받을 침례할 때 물속에 빠뜨린 거하고 밖에 우리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학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 공동체 신학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갓 태어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신앙을 전해서 전해주겠다는 부모, 또 부모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가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각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해야지 같이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게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한 공동체 역할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 책임 무엇이겠다고 합니다. 나에게 맡긴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 걸 소홀히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건 당연하지만은 나에게도 그 피값을 물으신대요. 피값을 물으신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같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경고하고 서로 독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의외로 말씀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예수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 자신 내면에 있는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보이죠? 네, 믿는 사람, 어설프게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이런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만일 하나님을 믿던 교우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3장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여기 의인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나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 손에서 찾으라. 아주 쉽게 얘기하겠어요. 왜 잘 같이 다니고 있던 남편이, 아내가, 혹은 친구가, 교우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거 가만두면 너한테도 책임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방심해서 사탄의 기습 공격을 받고 이후가 넘어갑니다. 근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깨우치니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순간적인 방심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크리스천에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거 크리스천한테 하는 얘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믿음은 지키는 거라고 고명합니다. 디모더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자, 이제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이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장 24절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씀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시니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반역한 족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결박까지 시키시는 걸까요? 에스겔이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끌어올라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말씀 전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같아요. 근데 파수꾼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무리 시급한 소명이라고 해도 아무 때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또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에스겔을 문을 닫고 들어가서 강제로 묶으시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에스겔을 아예 반벙어리로 만드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패역한 짓만 하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 패역한 놈들아 라고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했습니까? 사람들 막 꾸짖으면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꾸짖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이라 아주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고국에서 뉴스를 듣다 보면은 아주 열통이 납니다.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데 막말이라 그러죠. 아 듣고 있으면 정말 열이 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쓰려다가 차마 못 쓴 말이 있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하면서 야단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되지만 목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누가 내 입을 막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 백목사가 제 입을 잘 막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막아주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여러분 그 5세기 말에요. 수도원의 아버지라는 베네딕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사람이 만든 그 규칙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영적 수련 시간이 있어요. 이 성경 읽기, 기도, 특히 자기 전에는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의 영성 훈련인 혹시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렉티어 디바나라는 그런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을 주의깊게 듣는 훈련이에요. 여기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침묵의 훈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기도하라 그러면요, 자기 할 말, 하나한테 자기 할 말만 다 해요. 그리고 기도 끝. 여러분, 이건 교통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보통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끝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요,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매일 아침 새벽에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 못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자기 할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요. 에스겔은 포로가 된 지 12해까지 7년 동안 반 벙어리가 돼요. 이때부터 말을 못하고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실 때만 말을 하는 거예요. 혀가 입천장에 들어부터 말할 수 없어요. 참, 네, 얼마나 힘들까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입을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옳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부터 입을 안 열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죠.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입을 열어주실 때 말하고 성령님이 또 그 듣는 사람 마음을 열어주실 때 말씀을 하면은 이건 아주 100% 전도열입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답답한 시간을 주신 이유가 이럴 때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도 하면서 하나님의 때도 기다리면서 입보다는 몸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 말씀 막 그냥 왜곡해서 그렇게 전하죠. 또 우리가 전도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서 정죄하고요. 저주까지 합니다. 절대 전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을 바꾸려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모범을 보여야 돼요. 네. 그 말씀을 전해야지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는데 제가 또 잔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안 되니까 제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전도에 이제 그 책임 소재 이런 거 떠나서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파수꾼의 자세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목사가 전도하라고 하니까 혹은 또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고 전도하시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보면 그 영혼이 가엾게 느껴지지 않아요? 불쌍해요.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 보면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네. 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모습이 막 떠오른다 그래요. 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참 말보다는요 삶으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자가 살면서 예수를 전해야죠. 그래서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다른 사람 영혼도 구하고 나도 내 사명을 완수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윈윈 케이스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사람 설득하는 그런 테크닉도 좀 배워야 돼요. 능력도 배워야 되고 또 듣는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말씀 전할 때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파수꾼의 자세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바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파수꾼, 보초한테는 당직이 있어요. 자기 당직 시간만 쓰고 쉴 수가 있는데 우리 파수꾼 크리스천에게는 휴식 시간이 없다 그래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언제까지?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은 쉴 틈이 없다는 얘기인데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울 때까지 이게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예요.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잠깐 졸았어요. 잠깐 잠에 빠졌는데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이 원래 침투한 사탄의 밥이 된다는 아주 심각한 사실을 한번 남겨보세요. 내가 잠깐 좋은 사이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사탄의 밥이 된다. 잠자는 파수꾼이 돼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눈을 부릅뜨고 뺨을 꼬집어가면서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파수꾼으로 사시겠습니까? 이거 결정하고 사세요, 여러분. 자, 전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키는 사역이에요.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겠다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은 하나님 마음과는 너무나 떨어진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급해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로요, 한 개인이 살고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살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요. 멸망을 당할 사람이 나의 경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살아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의인이 나라는 파수꾼을 경고로 생명의 길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네, 우리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겠는데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아주 불렸던 전쟁을 말이죠. 적군이 잠든 사이에 혹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기습을 하고 전세를 바꾸는 거 우리 참 많이 봅니다. 네. 사탄이 이런 수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영적으로 잠든 사이에 혹은 잠깐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동안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이겨왔던 다윗이에요. 나라가 안정되고 방심한 틈에 사탄의 기습 공격을 당하는데 다윗은 물론이고요. 그 집안이 아주 큰 대가 치르는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그래도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약점, 우리의 사람의 약점이 욕망이 있어요. 이걸 부추기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쉽게 잠들어버리는 존재, 아찬 순간에 잡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백성과 사탄이 별 힘이 없어요, 사실은. 싸움은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결과는 우리 번번이 사탄한테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사탄한테 번번이 당할까요? 이 사탄의 이 티피컬한 그 전략 때문에 그래요. 기습 공격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사람에게 있는 약점을 쭉 보고 있다가요. 어느 날 방심한 새에 기습 공격합니다. 다 마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사탄은 사람을 기습으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사탄을 기습으로 공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사탄의 기습 공격에 방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깨어있을 수도 없어요. 누군가는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보초죠. 그 역할을 하는 게 하나의 파수꾼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서 사탄의 유혹과 싸우기도록 하나님의 대신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경고해 준 파수꾼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꿈 얘기 이제 마저 하고 끝내야죠. 오랜 세월이 지나도 30년 지났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가까운 친구를 전도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이 친구 부모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 아내 말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 가끔가다 친구 말 들어요. 이제 너한테, 이 사람 영혼은 너한테 가졌어. 네, 딴 사람 말을 안 들어. 네 가까운 친구야. 네가 얘기하면 네, 하나님 저한테 꿈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너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친구는 물론 그 지하실로 끌려가. 근데 너도 같이 끌려가. 못 나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 제가 평소에 이런 꿈에 있는 내용 있죠? 무슨 이상하게 생긴 뭐 기차역, 에스카드 이런 거를 제가 평소에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꿈의 대가라는 거 프로이드라는 말에 의하면요. 꿈은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는 무의식적인 생각하는 거를 꿈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이런 꿈을 이런 건 몰라요. 저는 제가 무슨 언제 에스카라 타고 올라가는 꿈을 꿨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경고라밖에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죠. 이 친구가 뭔 무슨 빚을 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랬죠. 무슨 빚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빚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된 게 우리가 먼저 예수를 뭐 알아서 믿었어요? 누군가 나한테 예수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누군가 어떤 사람한테 우리 복음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가 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갚을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빛입니다. 이게 바로 이걸 못 갚으면은. 못 갚아서 너 좋다고 네가 좋은 취미생활만 하다가 이 빚 못 갚으면은 지하실로 끌려간다 이거예요. 나? 너도 가까운 친구인데 너 뭐하고 있었어? 너도 같이 가. 나 혼자 잘 믿는다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겁나는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나에게 맡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가족. 네. 우리 가족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은 그 가족을 다 전달할 책임이 있어요. 또 친구, 직장, 동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 우리가 빚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시 강조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나의 입술에 달렸습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천 모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잘 감당하세요. 잘 감당하시고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세상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파수꾼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도 세상으로 파견된 하나님의 파수꾼임을 배웁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으로 깨어서 저희들이 파수꾼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빚지고 사는 그 말씀의 빚, 복음의 빚 다 잘 갚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은혜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